VOA World News.
VOA 뉴스입니다.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이 오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VOA에 덤포드 합참의장이 한국 오산기지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방문을 통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덤포드 의장은 한국 방문 기간 동안 미한 군 지도부와 정부 당국자를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장관 등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하고 최근 높아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책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덤포드 의장은 14일 방한 일정을 마친 뒤에는 중국으로 향합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전자파와 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어제 환경부와 함께 한국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기지에서 전자파와 소음 측정 작업을 벌인 결과 전자파는 순간 최대값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밑돌았다며 기지 안팎에서 기록한 구체적인 평균값을 공개했습니다. 기지 내부 소음 역시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51.9dB, 500m 지점에서 50.3dB로 측정됐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통상 주거지역의 주간소음 기준이 50dB인 점을 감안하면 기지로부터 2km 이상 떨어진 가장 가까운 마을도 사실상 소음으로 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날 현장 확인 작업에는 한국환경부와 국방부를 비롯해 성주군과 김천시 관계자, 기자단 등이 참여했습니다. 미군은 지난 4월 사드 발사대 2기를 지난해까지 성주 골프장으로 쓰이던 현 기지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이어 추가로 발사대 4기를 한국으로 반입해 현재 경북 외관에 미군 기지에 보관 중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직후 환경 영향평가로 보류했던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하면서 6기로 이뤄진 사드 1개 포대는 임시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임시 배치까지 난항도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토마스 벤달 주한미 8군 사령관은 지난 4월 사드 발사대를 성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목격된 미군 병사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병보석으로 석방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어제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제공한 전용 항공편을 이용해 토론토 인근 지역에 도착한 임 목사는 이날 공항에서 가족과 상봉했습니다. 임 목사의 아들 제임스 임 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임 목사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체중이 많이 줄어드는 등 신체에 변화가 생겨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일본 공해 상공을 비행해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오늘 중국 군용기인 Y-8 2대가 마야코 섬과 오키나와 섬 사이를 통과해 지나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위성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으며 이들 군용기들이 태평양에서 미야코 해협을 북상해 동중국해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이 지역 영공을 통과한 건 한 달 사이 세 번째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백인 우월자들이 대규모 폭력 시위가 벌어져 3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버지니아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어제 승용차 한 대가 시위대로 돌진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 한 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오하이오주 출신 남성인 제임스 엘릭스 필즈 주니어를 체포했으며 2급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날 시위대는 인종차별을 상징하는 남부연합기와 나치 깃발 등을 흔들며 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반대하는 맞불 시위대와 충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이 시위대로 돌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증오와 편견, 폭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비판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도는 새벽부터 모레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예상 강수량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10에서 40mm입니다. 북한 내일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3도, 최고온도는 지역에 따라 21도에서 31도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경제가 보인다.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 제재 결의 237호를 채택했죠. 또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늘도 두 기자가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른바 화염과 분노의 발언.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직접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Fire, fury, and frankly power, the likes of which this world has never seen before.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한 이야기는 지금껏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계속한다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화염과 분노, 이 발언이 상당히 강경한 강도 높은 그런 표현이라서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그렇죠. 사실 그 배경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험악한 발언들을 쏟아낸 것은 잘 아시는 사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일단 직접적으로는 그날 그 워싱턴 포스트 미국의 유력한 신문이죠.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북한 관련 기사가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예.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미국 정보당국 군사 분야 그 DIA죠. 국방정보국이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해서 이 북한이 핵탄두에 장착할 수 있는 아주 소형화된 예.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결론으로 내렸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고요.
예.
아울러서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수도 60개 정도에 달한다. 이건 뭐 상당히 그전에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예.
그 숫자보다는 굉장히 큰 건데요. 이런 내용으로 국방정보국이 결론을 내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이 보도가 상당히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거고요. 그전에 북한이 두 차례 7월 달에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하면서 사실 미국 내에서 상당히 우려가 고조된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보도 직전에도 이 북한은 굉장히 강한 성명을 낸 것이 있는데요.
예.
이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미국과 그 적대 세력들이 조작 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
전면 배격할 것이라고 그랬고요. 또 미국에 대해서 천배 백배로 보복을 가할 것이다.
네.
이런 말을 했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날은 북한 전략군 사령부 명의로 성명이 나왔는데요.
네.
그 성명은 괌 주변에 겨냥을 해서
예.
포위사격을 가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 그리고 성명들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도 고조됐었고
예.
또 우려도 높았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바로 분노와 화염 이 발언을 한 것이었고요.
네.
이것은 사실 마치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핵공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내비친 그런 발언으로 해석이 되면서
예.
상당히 파장이 컸습니다.
네. 물론 이 정도의 어떤 강경한 수위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전에도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의 입에서 북한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와 화염 발언 전에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런 비슷한 경고를 했는데요. 맥마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 안보 문제를 백악관에서 총괄하는 핵심 인사인데
예.
맥마스터 보좌관은 지난 5일 미국의 MS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강한 입장을 또 경고를 했습니다. 우선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예방전쟁을 비롯한 모든 옵션, 그러니까 선택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공격은 한국, 그러니까 남한 얘기죠. 한국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전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해 비핵화에 나서게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앞서도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보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또 맥마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의 대북 경고, 강경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역시 그 배경에는 지난 7월에 북한이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두 차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따라서 미국에서 안보를 책임진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 국방장관 이런 당국자들이 상황을 그 좌시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대북 발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관측동들은 이것은 일종의 강압 외교, 그러니까 군사적 공격 그 직전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을 해서 비핵화 또는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는 강압 외교를 펼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들이 이번에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 내용인데요. 먼저 이 발언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What the president is doing is sending a strong message to North Korea in language that Kim Jong-un...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해하는 언어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이는 김 위원장이 외교적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틸러슨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면 약간 좀 뒷배경에 소음이 있는데 기내에서 틸러슨 장관이 한 이야기고요. 또 시점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발언한 다음에 이제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언어를 틸러슨 국무장관이 조금 진화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이 북한에 대한 핵공격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불사하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또 특히 미국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좀 비판적인 견해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좀 톤을 낮추는 그런 맥락의 발언을 한 것인데요.
예.
직접적인 본인의 설명으로는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틸러슨 장관은 바로 그 직전에도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유화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북한이 일단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는 것이 대화의 시작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최근의 기류와는 상당히 좀 다른 대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였는데요.
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화염과 분노 발언은 뒤집고 굉장히 강하게 그것도 이례적으로 강하게 나가는 그런 발언 아니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다시 그 톤을 낮추는 것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짐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이제 국무장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냐, 국방장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냐에 따라서 조금 그 뭐랄까요, 해석하는 그런 뉘앙스도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또 다시 북한 정권 뭐 종말 이런 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화염과 분노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강력히 경고를 했는데요. 그러자 짐 매티스 국방장관도 상당히 강한 어조로 북한을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아,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을 향해 정권의 종말과 주민을 파멸로 이끌 행동을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9일날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북한은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핵무기 추구를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작전은 미국에 의해 압도당할 것이며 북한이 개시하는 어떤 무기 경쟁이나 충돌도 북한이 패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국제정치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한 의미가 있는 발언은 사실 그 대통령 최고 통수권자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곧 정책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화염과 분노 일각에서는 이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도 했는데 이런 발언들이 과연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외교 안보 라인의 참모들과 어느 정도 조율이 된 발언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백악관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참모들과 늘 수기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이 발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사전 조율 없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을 좀 불식시키려 하고 있는데요.
예.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참모들과 사전에 조율을 거치지 않고 즉흥적으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강력급들 그리고 주요 고위직 인사들 사이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고 그래서 혼선을 빚고 있고 이것이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한다. 그런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다음 날 북한 관련 발언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더 강한 발언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예.
이때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배석하도록 했고요.
네.
또 발언을 전후해서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북한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백악관 측이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잘 조율해서 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
일부 언론들의 비판을 불식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요. 그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화형과 분노 발언이 공개되자 미국 언론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견해, 해석 이런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워싱턴의 그 민간단체죠.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셔프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그 어떤 그 심사숙고, 사전 조율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자신의 개인적인 스타일, 취향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에도 그 상대가 자신을 공격하면 그거보다 훨씬 거친 위협으로 그 응수를 해서 화제를 선점하는 형태를 여러 가지 보였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이다. 즉 북한이 ICBM 또는 이런 것으로 미국을 위협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개인적인 차원의 발언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과거 국방부 장관 지낸 그 원로 인사죠. 그 윌리엄 페리 전 국방부 장관은 VOA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네.
과거의 사례, 역사적 전례를 비춰볼 때 이것이 위험한 시작이다. 그런 그 신중한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예.
아,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대로 화형과 분노는 어떻게 생각하면 전쟁까지 해석할 수 있는 건데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전쟁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을 적에
예.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연구소입니다. 국제전략연구소 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 이번 위협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예. 자, 이런 강경한 발언이 나오자 북한도 또 강하게 응수를 했습니다. 태평양에 있는 미국령 괌 근처에 포위사격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한군 전략군사령부가 그런 성명을 통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과는 별개로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된 데 대한
네.
그런 반응으로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시점상으로 보면 그 발언보다는 먼저
그렇습니다.
북한이 얘기를 한 거죠.
네. 네. 그리고 물론 그 이후에 다시 전략군사령관 이름으로
예.
또 같은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접하고 한 것이니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예.
전략군 사령부가 괌섬에 대해서 괌 주변에 포위사격을 한다는 거죠.
네.
괌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그 주변 해역에 네 발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쏴서 거기에서 포위사격을 가하는 그런 작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실상의 공격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힌 것이고요.
예.
이것이 미국에 미친 반응은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주지사가 직접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민들을 안심시키려고 했고요.
예.
또 미국 영토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그리고 또 중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미국 언론들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서특필하면서 대응 방안들, 그 미국의 대응 수단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말로는 이미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주고받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포위 사격을 언급했고 또 분노와 화염, 이 말만 들어보면 전쟁 가능성을 생각하는 게 충분히 뭐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무력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느냐? 물론 그런 불안감들은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실제로 뭐 미국과 북한 간에 이번 사태가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 예를 들어보면요. 북한이 괌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 탄도미사일로 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만일 이것을 진짜로 실천에 옮겨서 네 발이든 뭐 다섯 발이든 미사일을 발사하고
예.
만일 그중에 한 발이 괌의 영토, 육지 부분에 만일 떨어졌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보면요. 이것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전쟁을 한 겁니다. 전쟁을 도발한 거고 미국이 이에 대응할 경우에 바로 북한과 그 김정은 정권의 뭐 종말이죠. 바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정권이 자신의 정권 종말, 자신의 그 최후를 결심하지 않았다면은
예.
이런 상황은 굉장히 상상하기 어렵고요. 다만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고 또 예방 공격 아마 이런 얘기까지 강한 경고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도 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일종의 그야말로 말의 전쟁 위협 수위를 높이는 것이지 이것이 실제로 전쟁으로 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예.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의 긴장감은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좀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만 지금 남한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사실 미국 언론들이 연일 북한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한국에서는 이 미국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은 위협이라든지 긴박감은 별로 없습니다.
예.
만성적인 어떤 그런 북한의 위협이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서서 최은기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 북한이 말폭탄을 쏟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서방 언론들은 보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좀 차분하다, 놀랄 정도로 오히려 차분하다라고 하는 외신들의 현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이 한국 정부도 지금 상황을 위기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예.
바로 이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그리고 이런 과격한 언사들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수준에서 현재는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중국의 환구시보의 논평을 보니까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중국은 중립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데 이거는 그럼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이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적 언사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한 경고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있고요.
예.
그러나 마찬가지로 또 이 환구시보는 그러나 북한이 공격을 하기 전에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한다면 중국이 개입할 것이다. 이걸 저지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경고를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동안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가 계속 이야기했던 입장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가장 말하자면 우려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를 깰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충돌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바로 이런 맥락에서 중국 당국은 늘 한반도의 당사자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북한과 미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말싸움이라 그럴까 설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물론 중국 당국이 밝힌 것은 아니지만 이 환구시보는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한다는 관영 매체 아닙니까?
예.
이것을 통해서 양쪽에 나름대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하염과 분노 발언과 또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안보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이어졌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의 결의안인데요. 먼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the most stringent set of sanctions on any country in a generation. These sanctions will cut deep.
네, 이번 결의가 현 시점 그 어떤 나라에도 부과된 적이 없는 가장 엄격한 조치를 담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제재와 관련된 결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특성상 새로운 결의가 나올 때마다 이전 결의보다 더 강력해지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2371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북한이 7월에 두 차례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을 했는데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것이 이번 조치로 8번째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들으신 대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상당히 역대 최강의 상당히 강력한 대북 제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북한의 광물과 수산물에 대한 수출 금지입니다. 네 개의 그 수출 분야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석탄, 그다음에 철과 철광석, 납, 또 영광석, 그리고 해산물 이렇게 수출을 전부 다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자료에 따르면은 북한의 연수출 총액을 약 30억 달러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광물과 해산물 이런 수출 금지를 통해서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10억 달러의 손실을 북한에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은 이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까지 원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포함되지 않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북한의 체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핵심적으로 그 내용 속에 포함시키려 했던 것이 원유 공급 중단입니다.
예.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여러 전략 물자 가운데 가장 꼭 필요하고 이것이 없으면 북한의 모든 분야, 산업이나 군수 분야가 그야말로 올스탑하는 그런 핵심적인 물자가 바로 원유라고 보고 있고요.
예.
바로 이 부분에서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핵심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 앞서서의 결의안에서도 미국은 바로 이 부분을 포함시키려고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했고요.
네.
이번에도 역시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유엔 안보리에서의 새로운 제재 결의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3주 정도 만에
예.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례적으로 서둘러서 합의가 이루어졌던 건데요. 이전에 앞서서 두 달이나 세 달 가까이 걸렸던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이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 부분은 북한의 ICBM 잇따른 두 차례 발사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도 심각하게 인식을 했다는 것이고요. 또 더 중요하게는 원유 공급이라고 하는 핵심 제재 장치를 제외시킨 데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작성한 초안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최용규 기자가 30억 불 정도 되는 북한의 교역 금액이 수출로 인한 소득이 10억 달러 정도가 차단된다. 3분의 1 정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것이냐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유엔 안보리가 이번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2371호를 채택했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한 10억 달러 정도의 외화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그동안 북한이 석탄 또 철광석 이런 걸 통해서 약 7억 달러 이상을 벌어왔는데
예.
전체 수출 중에서는 한 3, 40% 됩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합해서 10억 달러 정도가 축소되면 그야말로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북한 경제는 석탄으로 먹고 산다 이렇게 할 정도로 광산물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광산에서 석탄과 철광석을 캐내서 중국에 수출해서 번 달러, 위안화 이런 것이 노동당, 군부, 국영기업, 장마당 그리고 돈주에게 흘러가야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이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하나 이렇게 돈이 돌아가면 대부분의 외화는 노동당 그 39호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돈을 갖고 핵과 미사일 개발하고요. 또 건설 사업도 쓰고 또 사치품 이런 걸 구입해서 그 통치 자금으로 쓰는데요.
예.
돈이 일단 이렇게 외화 흐름이 중단이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광업 분야 북한에는 현재 약 700여 개의 크고 작은 광산이 있어서 여기서 수만 명의 광부, 기업들이 이걸 갖고 먹고 산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광산업이 중단되면서 아마 수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마 상당한 그 생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그 수산물인데요. 북한은 그동안 명태, 정어리, 꽃게 이런 것을 수출해서 연간 한 3억 달러를 벌어오고 그 돈으로 필요한 기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왔는데요. 아마 이것이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군부 얘기입니다.
예.
군부가 사실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요. 대부분의 북한의 광산은 군부 또는 특수기관, 보위부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돈줄이 마르면 군부 아마 군대 유지비 이런 것도 상당히 힘들고요.
예.
또 하나는 이번에 2371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상 최초로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예.
그동안 북한에서 한 10만 명 되는 사람이 전 세계 한 40여 개국에 나가서 한 10억 달러를 벌어온 것으로 그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노동자 해외 송출이 막히면서 북한 경제 역시 그 외환난을 겪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주요 광물, 뭐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해외 노동자 추가 송출 금지 이런 안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 역시 중국의 제재 이행 의지가 어느 정도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관건이 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엇갈리는데요.
예.
이 최은기 기자가 얘기한 대로 북한의 공식적인 수출로 인한 외화소득 30억 달러 중에서 10억 달러가 줄어드는 것은 북한과 같은 규모의 경제에서 굉장히 큰 타격인 것이 분명합니다.
네.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은 사실이고요.
네.
중요한 것은 그러면 북한의 셈법,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대화로 나올 만큼 그렇게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회의적입니다.
예.
회의적인 것은 북한은 그런 정도는 감내하려 들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예.
더 중요하게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행을 할 경우에 이것이 3분의 1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네.
이런 것인데 지금까지 적지 않은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북한과 중국 간에는 국경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이뤄지는 밀무역 규모가 공식 교역에 못지않게 많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북한이 늘 가령 식량을 보면 곡물 수확량이 수요보다도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 지원을 받거나 수입한 양을 다 합쳐도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곡물 가격이 안정세를
예.
유지하는 것.
네.
이것은 바로 밀무역으로 이루어지는 곡물 유입 이것
예.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예.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차단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중국이 단속하기도 쉽지 않고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제재가 그리고 중국이 또 어느 정도 강하게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다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통과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7일 전화 통화를 갖고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예.
한국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역시 한국과 미국 간의 긴밀한 공조, 또 국제사회 협력, 또 이런 걸 통해서 북한에 역시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자 이런 데 두 지도자가 공감을 했습니다.
예.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 주제도 한번 잠시 좀 언급만 하고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정치권 내에서는 최근 이런 안보 불안 상황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한국의 야당이 계속 지적을 합니다만 이른바 코리아 패싱 혹은 더 나아가서 뭐 문재인 대통령 패싱이라고 이야기하는 한국 정치인들도 있던데 지금 북한의 계속되는 어떤 긴장감 고조와 관련돼서 한국 정부와 미국의 정부의 어떤 공조 이런 부분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국과 미국의 당국자들은 공조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늘 수시로 고위 당국자들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객관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상황은 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운전석이 앉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예.
그러고 있지만 사실 운전석에 앉겠다고 공언했던 것하고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앞서도 예. 말씀했지만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또 한국에서 코리아 패싱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조치를 그것이 대화가 됐던 전격적인 아니면은 일방적인 군사 행동이 됐던 한국하고 진지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느냐.
예.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그럴 가능성이 좀 적은 것 같다라는 맥락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요.
네.
조금 더 좀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런 맥락에서 코리아 패싱 또는 문재인 패싱이라는 비판적인 한국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그런 시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강요급 고위직 인사들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에 HR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하고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고
예.
또 여러 레벨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죠. 237일호의 자세한 내용과 효과에 대한 전망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서서 저희들이 이야기 나눴던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설전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부각이 좀 들됐습니다만 북한이 이례적으로 참여하는 국제 외교 무대 아니겠습니까? ARF. 이번에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중국의 왕위 외교부장과 만났던 그런 회담이기도 한데 자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갔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최근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는데요. 여기서는 미국, 한국은 물론이고 북한도 참여를 했습니다.
예.
아 근데 한국과 그 북한 외교장관이 정식 회담은 아니지만 잠깐 조우를 했다고 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한국 정부에 따르면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6일 그 열린 지역안보 포럼 환영 만찬 때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마주쳐서 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예.
강경화 장관이 이 자리에서 한국의 대북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 제안이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정치적 상황을 제쳐놓고 이 문제에 좀 적극 호응해 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 리용호 외무상은 이에 대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리용호 외무상은 한국이 미국과 공조해서 대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화 제의는 진정성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이 조우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 미국 국무부는 ARF 시작 이전에 이미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틸러슨 장관이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과 만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예.
실제로 현지에서도 그런 조우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환영 만찬장에서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잠깐 3분 정도 조우했던 것인데 아예 이 자리에 틸러슨 장관은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이고요. 미국은 현재 북한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강경한 대화의 가능성보다는 압박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예상대로 대화라든지 조우 자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ARF 회의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그래도 비교적 북한과 우호적인 동남아 일부 국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회의니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외교 무대에서 알리려고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할 텐데 이번 회의에는 북한 대표단이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네, 북한은 이번에 리용호 외무상을 포함해서 몇 명 그 대표단 관계자를 이번 ARFA에 파견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ARF가 북한에게 그동안 무슨 특별하게 적대적이라든가 뭐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역시 북한이 ICBM도 발사하고 핵실험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 이용호 외무상은 상당히 그 부정적인 기존의 자신들의 입장을 강변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북측 대표단이 9일 날 아침에 귀국을 하면서 그 ALF 의장 성명을 비판했는데요. 여기서 자신들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은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자의적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적법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모략 문서다. 우리는 이를 전면 배격한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예. 의장 성명에서 북한과 관련돼서 언급된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북한이 7월 달에 두 차례 ICBM을 발사한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고요. 또 북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들을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를 했고요.
예.
아울러서 한국 정부가 제안한 대로 대화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예.
또 아울러서 중국은 지금 한반도 긴장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쌍중단 그리고 쌍궤 병행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국가들이 주의를 환기했다. 이런 내용을 의장 성명에 담았고요.
네.
이례적인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예.
이 북한의 이런 여러 가지 그 미사일 발사나 이런 것은 미국의 적대 행위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의장 성명에 이번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 시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는 소식과 함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71호 자세한 내용 분석해봤고요. 또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북한 관련해서 언급된 부분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국환 기자, 최은기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진행의 박형주였고요.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VOA 경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무더운 어느 날 퇴근길에 나선 탈북자 김형수 씨. 어디일 가는 길인지 평소보다 조금 상기된 표정인데요.
북한 그 청진에서 살다가 남한에 온 제가 잘 아는 친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지금 한 5년차 됐는데 최근에는 집도 또 지금 새로 새 아파트를 지금 또 사기도 했는데요. 요즘에 회사일도 하면서 앞으로 벌을 취해가지고 꿀을 키우는 그런 이제 양봉업을 하겠다고 지금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지금 퇴근하는 시간에 한번 들려가지고 과연 그 양봉을 하는 게 참 어떻게 좀 잘 될 수 있는지 그 친구 요즘 하는 걸 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지인의 집에 도착한 탈북자 김영수 씨. 인사를 나누기가 바쁘게 양봉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저 벌통 지금 하나 가지고 지금 하는 게 이제 다음에 한 몇 개 좀 늘 거 같다는 거잖아.
세 개 늘고.
다음에 세 개. 다음에
그때 옥상은
이 아파트 옥상에 와서 그 벌통 따는 것도 이제 그 놓고 이제 사람이 손 돌리면 또 한 통 있지.
네.
쫙 돌리면 이렇게
이렇게 좀 돌리는 것도 있고 네. 이렇게 돌리는
것도 이렇게 막 돌리더라 네. 이렇게.
근데
그래가지고 따는데 진짜 많이 나와. 근데 한 번에 이렇게 한 병 먹으면
최
이 간 조약 정도 먹이는데
지금도 이렇게 막 이렇게
달라고 네. 지금 어떻게 따는 거야 그럼?
바지 3개 입고 이렇게 막
주다고 달아보는 거?
보고 있어? 쌌어 그것도?
아 그거는 저 회사에다 쌓아놨는데
회사 한 거 갔다가
저 뭐야 이 벌이 열 통만 되면 저 수동을 못 하 전기내 있는 거 있지 그걸 해
그것도 팔겠지 그래?
다 있지
북한에서 양봉하는 걸 본 기억이 있는 탈북자 김영수 씨 제법 아는 척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요. 꿀을 따서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한 탈북자 김영수 씨. 속 시원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그 한 통 했잖아. 올해 지금 지금까지 한 게 토끼가 한 2kg 정도 땄어 지금.
아마 내가 한 통만 해도 한 30kg 남아 땄을 거야.
그 지금 상태로. 그러니까 한 번에 뿜는 게 30kg 다
나와.
30kg 땄으면 뭐 보통 이제 뭐 한 2kg 정도가 5만 원 정도 하잖아.
그렇지. 25kg도 벌써 어떻게 돼? 5만씩. 아이 25kg, 10kg도 50만
원
벌써.
그치. 그러니까
더. 아, 내 말은 좀 뽑고 있지. 내가 있지. 그다음 좀 먹을 걸 가져와 있지.
본전을 뽑고도 남는다는 얘기가 나오자 탈북자 김영수 씨 눈이 반짝입니다.
아, 이 친구가 지금 이번 올해 5월 달에 30만 원을 주고 벌통을 샀다고 합니다. 30만 원이면 한 300달러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5월 달에 샀는데 거의 석 달이 지금 지나가네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동안에 거기서 꿀을 따는데요. 거의 한 50kg를 땄다고 합니다. 50kg 땄습니까? 현재로서는 꿀이 지금 2.5kg면 5만 원 정도로 판매가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올해 판 것도 정말 모자랄 정도로 다 팔렸다고 하는데요. 참 그러니까 올해 가을까지는 한 100kg 정도 따겠죠. 이 친구 말로는 보통 벌 한 통에서 100kg는 넉넉히 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아, 만약 그러면 올해 100kg만 딴다고 쳐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고 봅니다. 2.5kg에 5만원이면 25kg면 50만원 되니까 결국 200만원이라는 돈을 번다는 소리인데요. 그러면 200만원이면 만약 벌을 10통만 놓는다 하면 2천만원이라는 돈을 버는 셈이 됩니다. 1년에. 그러면 2만 달러가 되겠죠. 거의 2만 달러 되는 그런 돈을 번다고 하면 정말 회사에 단위에서 버는 것보다 많은 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산이 빠른 탈북자 김영수 씨. 지금 꿀벌 한 통에서 나오는 수익을 기준으로 10통을 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지 한참 앞서 나가면서 계산을 해봅니다. 하지만 지인은 그렇게 서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조언을 하죠.
있지. 내가 보니까나.
하나 해봐도 알겠어요.
나는 보지 않는데 경험이 필요 없어. 장수는 있지. 해서. 자기는 그게 있지. 요리. 해서 알아야지.
벌 같은 경우 있지. 저거. 치료하는 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야 되잖아. 그 벌도 무슨 병이 그다 걸더라고.
진드기 있거나 진드기 약 뿌려주는데
뿌려주는
지금 꿀 딸 저니까는 진드기 약을 못 뿌린다고 해.
지금
진드기 약 뿌리게 되면 꿀은 못 먹지 않소.
아 그렇지.
그러니까나 이제 마지막 꿀을 한번 따는데 그때 진드기 약 뿌리자마 했다만 야 오늘 이거 땄다 한 병 가지라.
지인의 이야기를 들은 탈북자 김영수 씨 뭔가 느끼는 게 있는 모양인데요.
급하게 덤비지 말고 천천히 해야 된다고 리하면 잘 준비했다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내년도에는 10통이 아닌 3통만 먼저 하겠다고 합니다. 3통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또 벌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에 여러 가지 약제도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요. 또 재밌나 봅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꿀을 따다가 이렇게 파리도 막 물리고 그러면서도 서로 웃고 떠들고 하면서요. 아, 참 재밌나 봐요. 그 다음에는 한 3개 정도를, 3통 정도를 이제, 한번 해보다가 또 잘 되면 더 통수를 누려가지고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이 친구들이, 20통 정도는 몇 건이 한다고 하는데요. 한 20개만 벌통을 이제 사다가 하기만 하면, 1년에 버는 돈이 거기서, 4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걸로 됩니다. 4천만 원이면, 달러로 봐도 4만 달러죠. 일반 노동자가 1년 동안에 아무리 벌어도 그만한 돈은 벌지가 못하는 거죠. 친구는 앞으로 꼭 성공할 것만 같습니다.
집에 돌아온 탈북자 김영수 씨.
여보, 저 식탁 위에 있는 저 병 안에 들어있는 거 뭐예요?
아, 오늘 그 성호를 만났는데 뭐 이 밤꿀을 주더라고. 자기가 딴 꿀이래.
자기가 땄다고요? 아니, 그러면 성호가 벌을 기른다는 거예요?
그래, 올해 5월 달에 벌통 30만 원 주고 하나 샀는데 지금까지 딴 게 30kg는 된다 하더라고. 아마 올해 아직도 날짜가 많으니까 한 50kg는 문제없다고 하는데.
그럼 회사 안 다니고 꿀벌만 쳐도 돈을 벌겠네요?
글쎄, 한 통에서 1년에 모두도 한 100만 원은 버니까 한 20통만 벌만 치면 한 2천만 원. 뭐 지금 회사 다니는 것보다는 더 낫지.
그래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경제가 보인다였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1년 8월 13일 오늘 독일의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에 높이 2m의 베를린 장벽이 설치됩니다.
At midnight on August 13th, 1961, East Germany began building an ominous barrier to divide the communist East.
콘크리트와 붉은 벽돌로 된 이 장벽에는 철조망이 쳐졌고 철책에는 전류가 흘러 이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를 해야만 했습니다. 12년 전인 1949년 동독 정권이 수립되면서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러자 사회주의 국가인 동독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독의 전문직 종사자들과 기술이 좋은 노동자들의 탈출이 늘어나자 동독 정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두 달 전인 1961년 6월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베를린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말하자 동독 사람들의 서독으로의 탈출은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결국 동독은 1961년 오늘 동독과 서독 사이를 갈라놓는 베를린 장벽을 세우게 됩니다. 이 베를린 장벽은 이후 1989년 11월 붕괴될 때까지 약 28년 동안 동서 대립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10년 8월 13일 오늘 백의의 천사로 불리는 영국의 간호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9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20년 영국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나이팅게일은 어렸을 적부터 문학과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당시 병원은 어둡고 더러웠으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간호사 또한 드물었습니다. 이에 나이팅게일은 정규 간호 교육을 받고 런던에 있는 한 병원의 간호부장이 됩니다. 이후 1854년 크림전쟁의 참상을 본 나이팅게일은 30여 명의 간호사들과 함께 터키로 가 전쟁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밤낮으로 치료합니다. 이때 나이팅게일은 영국 의무대의 청결과 영양 상태를 향상시키고 의료 효율을 증가시켜 광명의 천사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후 병원 개혁안을 제안하고 간호사 양성소를 창설하는 등 국제 의료 구호 활동에 힘써온 나이팅게일. 그녀는 1910년 오늘 9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비오에이 뉴스입니다.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오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BOA에 던포드 합참의장이 한국 오산기지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방문을 통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던포드 의장은 한국 방문 기간 동안 미한 군 지도부와 정부 당국자를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장관 등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하고 최근 높아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책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던포드 의장은 14일 방한 일정을 마친 뒤에는 중국으로 향합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전자파와 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어제 환경부와 함께 한국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기지에서 전자파와 소음 측정 작업을 벌인 결과 전자파는 순간 최대값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밑돌았다며 기지 안팎에서 기록한 구체적인 평균값을 공개했습니다. 기지 내부 소음 역시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51.9dB, 500m 지점에서 50.3dB로 측정됐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통상 주거 지역의 주간 소음 기준이 50dB인 점을 감안하면 기지로부터 2km 이상 떨어진 가장 가까운 마을도 사실상 소음으로 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날 현장 확인 작업에는 한국환경부와 국방부를 비롯해 성주군과 김천시 관계자, 기자 등이 참여했습니다. 미군은 지난 4월 사드 발사대 두 기를 지난해까지 성주 골프장으로 쓰이던 현 기지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이어 추가로 발사대 네 기를 한국으로 반입해 현재 경북 외관의 미군 기지에 보관 중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병 보석으로 석방된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가 어제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제공한 전용 항공편을 이용해 토론토 인근 지역에 도착한 임 목사는 이날 공항에서 가족과 상봉했습니다. 임 목사의 아들 제임스 임 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임 목사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체중이 많이 줄어드는 등 신체에 변화가 생겨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 씨는 부친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준 캐나다 정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임 목사의 석방 하루 전인 8일 대니얼 장 국가안보보좌관을 특사로 북한에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일본 공해상공을 비행해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오늘 중국 군용기가 마야코섬과 오키나와섬 사이를 통과해 지나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위성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으며 이들 군용기들이 태평양에서 미야코 해협을 북상해 동중국해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이 지역 영공을 통과한 건 한 달 사이 세 번째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15명이 사망했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어제 남서부 발루치스탄주 주도인 퀘타시에서 폭발물을 실은 오토바이가 군용 트럭을 향해 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군용 트럭을 비롯해 일대 차량들이 화염에 휩싸이면서 15명이 숨지고 최소 3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는 군인이 8명, 민간인이 7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사건의 배후를 주장하는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남쪽 해상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 조사국은 오늘 벤쿨루시에서 서쪽으로 74km 떨어진 지점에서 진도 6.4의 강진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35km였으며 약 600km 떨어진 싱가포르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다고 지질조사국은 덧붙였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대규모 폭력 시위가 벌어져 3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버지니아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어제 승용차 한 대가 시위대로 돌진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 한 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오하이오 출신의 남성인 제임스 엘릭스 필즈 주니어를 체포했으며 2급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증오와 편견, 폭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비판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도는 새벽부터 모레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예상 강수량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10에서 40mm입니다. 북한 내일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3도, 최고온도는 지역에 따라 21도에서 31도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